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음껏 누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의로움과 우리 영혼의 평안을 오늘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되다고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날에 어제 저녁까지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앞으로 살게 될 것을 미리 맛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이 계속하여 우리의 영육을 사로잡고 지배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고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세 주일에 걸쳐서 세 개의 주제를 번갈아가면서 한 주일씩 하는데 첫째 주일은 마태복음에 관해서 1장부터 28장까지 다 훑어나가고 두 번째 주는 누가복음을 하되 누가복음에서 특별하게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주는 비유를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델베르크 캐로키즘을 세 번째는 공부를 해 나가는데 오늘은 다시 첫 번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3장을 합니다. 13장에는 마태가 다 모아놓은 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지요. 처음에는 무리들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포함해서 듣게 하는 비유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사야의 저주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해 주는 비유들로 13장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들에게만 전해주는 세 가지 짧은 비유들이 있어요.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니까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44절 말씀. 또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삼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을 파는 한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빼앗길 때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삼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바닷속에 던져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그들이 해변으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그들을 불타는 영광으로 성으로 등장하여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달려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예, 주님 하니라.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으로 가르친 바는 서기관마다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것과 헌것을 내어놓는 어떤 집주인과 같습니다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해를 다할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해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죠. 너희들 다 이해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다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레즈비언 그 영문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그마한 대학교에. 근데 이분이 특별히 시를 좋아했어요. 시편을. 성경의 시편을 좋아해서 왕령이 뭐 학자니까 그걸 교재로 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의 그 문학적인 그 뷰리, 미의 매혹에 대해서 그걸 운율을 맞춰서 학생들에게 포임을, 시를 가질 때 성경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자신은 믿지 않고 레즈비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된 생활을 정리하고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제 성경의 참뜻을 성령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blasphemous,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illuminate, 조명을 밝혀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 다음에 신학도인 자기 남편을 만나서 이제는 목자님 pastor wife가 되었어요. 이분이. 그걸 간증으로 그 써놓은 걸 제가 그 블로그에 써놓은 걸 읽어서 저도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은혜에 들어간 겁니다. 제자들은 뭐 고등학교도 하지 못한 평범한 갈릴리의 주로 어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 유다에서 내려온 그 당시의 귀족 계급과 스칼라들, 학자들이 깔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까 그 레즈비언의 그 영문학 프로페서처럼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듣고 뭐였어?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께 이 비유를 들었는데 다 이해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직접 여쭤봤잖아요. 너희들은 이거 이해했느냐 하니까 이해, 이해했습니다. 이거 은혜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네. 이래야 하나님답죠. impartial. 아주 치우치지 않죠. 안 그러면은 공부 잘하고 머릿속에 든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죠. 그 라체스터에 저 오래전에 하늘로 가신 그 과거 여자무당 만신이었던 46살에 만신이었던 그 예슬이 할머니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다 깨우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일제시대 초등학교 3학년을 하고 학교 가기 싫다고 어머님이 여자로서는 형제로서 막내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학교를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언니들이 일본에 신학교 유학가 있다가 방학 때 와가지고 외할아버지한테 여쭸어요. 우리 막내 동생 저희들이 데려가서 시키겠습니다. 근데 일본 가서는 어머님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제 때 라떼 말이 나온 밖에 없는데 국민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한 6학년까지는 우리 성경이 반은 한글이고 반은 한문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요? 어머니 그거 다 읽으세요. 네. 그러니 저는 한자를 어머니 날마다 성경 읽으신 거 집에서 뭐 어머니 이불 그거 하면은 제가 바늘 끼 끼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들은 거예요. 유치원 가고 학교 가서 배우기 전에. 그 LA 누님이 말씀하시는데 한국에 한국계 그 목자님 부부가 은퇴하시고 나서 자기 집 근방에 그 딸 부부가 왔는데 아마 둘 다가 다 일을 하니까 장인 장모한테 부탁을 했나봐. 일주일에 세 번만 좀 봐주십시오. 사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편하게 살라 했더니 이거 안 되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게 하지 했는데 두 분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렇게 바쁘게 살다가 내 딸은 목자의 딸로서도 지금 저기 자녀 교육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죄들 못하는 거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죄가 저렇게 된 것도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을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것 같으니까 하고 걔 세 살짜리를 성경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얘가 집에 가서 자기 부모 앞에서 시편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냥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학교 가서 뭐 ABCD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마다 잘 때도 읽어주고 식사하고 나서도 읽어주고 찬송 불러주고 얘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없어요. 도담이 예배당께 3년 되면 찬송한다고. 죄가 뭐 우리 예배 끝나고 영광송 부르면 착 알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실 때에는 세상의 학식으로 재단을 못해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지혜의 신께서 하시는데 누가 그걸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참으로 그때는 just 공평하셔요.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말이라도 박사기를 두세 개 가져도 쓸모없고 초등학교 2, 3학년에 대해서 한글을 다 깨치도 못한 사람에게도 일자무식군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으나 잠잘 때나 사나주거나 은혜에 감사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많이 한다고 하면은 pop up 그랬죠. 잘난 체 한다. 그건 쓸모없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11번째로 천국에 관한 나머지 세 가지 비유입니다. 아주 짧죠. 이런 보니까 비유가 아주 짧죠. 나머지 세 비유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나라를 설명하심으로써 그들을 이제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지금 디스플린하고 훈육하고 양육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 비유, 1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precious하고 important,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떼서 밭은 무엇이고 그 보물은 무엇이고 집에 갔다는 것은 무엇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Allegory.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는 오류에 빠진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 모든 비유는 하나의 메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요 점이 있는 걸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두 번째, 세 번째 덜 중요한 것을 짚어주시면 그것만 받으면 돼요.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없을 때는 메인 포인트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유는 누가 밭을 갈고 있어요. 디깅을 해요. 이거는 밭을 그 펠로 갈아가는 플라웅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물찾기한 지금 디깅을 했다는 뜻입니다. 디깅을 했는데 탈크닥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엄청난 보물을 발견을 했다. 그걸 다시 덮어두고 집에 가서 있는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보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 왜? 밭이 중요해서 아니죠. 보물 때문이죠. 네,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에게 보물이다. 보물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제일 비싸고 중요하고 다른 거하고는 인컴패럴 비교가 안 되는 보물이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제자들이 일생 동안 디깅 찾고 펄수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값진 트레저 보물이다. 제가 가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걸 좀 더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의 라이프, 일생과 워크,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째,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영혼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서 우리 영혼을, 생각과 마음을 reign,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분이 왕이란 것을 인정하면 이분이 하신 말씀 모두를 우리 마음과 생각해서 이게 왕의 뜻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기억나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캐리기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뜻을 부인한다. 버리고 왕의 뜻을 따르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나머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날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야지 몸이 병들거나 죽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르니까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삶이란 자체가 가장 의미가 있고 삶에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단지 몇 가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몸만 existing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꼭 아웃닛에 하나가 필요한 게 있다. 다 밭에서 무엇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밭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그 사람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사람 무언가를 펄수잉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활동 중에서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것이 그에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라면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열심히 찾고 있다가 찾았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뿐인 제일 중요한 필요한 보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 당연히 그가 발견한 보물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왜 일생 동안 그걸 찾았으니까 주더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할, 일생 동안 찾고 추구해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를 가지며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 보십시오. 이 글을 쓴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다 그만두고 일어나서 왔지요. 그리고 자기 재산 들여서 큰 파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영혼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니까 야, 나는 내 죄를 따져 나도 우리 유대민족에게 트레이를 반역자고 속여서 이 부자를 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것을 발견했을 때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제일 필요한 것은 이거다. 확실히 알았죠.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에 있을 때 로마서 14장에 표현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세 가지 효과를 주시는 것이 기쁨과 의로움이라고는 죄 없음에 대한 것과 영혼이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서 양심의 가책에서도 무엇에도 두려움에서도 다 해방되어서 평강이니라. 바로 그 기쁨인 거죠. 마태가 그 맛을 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자기에게 쏙 들어옵니다. 이번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일생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가치가 있는 진주를 찾으려는 진주 보석 멀천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다. 그게 무슨 말일까? 가 이 보석상 주얼러 이 사람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진주만 찾는 게 자기 삶의 전부였다. 진주를 찾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계속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한 겁니다. 계속 제일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보석상인이다. 계속 찾는다. 읽어봅시다. 가, 나, 자신의 일생 동안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진주를 계속 찾고 추구하는 보석상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 마치 예수님의 복된 제자가 복되도다 너희들이여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 아래에서 가르치신 첫 번 복음 설교 기억납니까? 그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영혼이 깨끗해지고 죄책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사는 그 맛. 홍수 전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그 맛, 노아가 홍수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해서 살았던 그 맛,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거 우리 영혼에 깨달아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게 배고프고 목마름 계속된다는 거죠. 알아갈수록 더 빠진다는 거죠. 언제 이게 끝납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 버려서 그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다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계시록에서는 생명의 강물을 너희들이 언제든지 마시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진주를 발견하기까지 그 보석상인은 그러한 진주를 굶었어요. 목말라 한다고요. 그러한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가 가진 나머지 모든 보물들이 이제는 그 삶에 오히려 거침돌이 돼요. 이거 없애야 돼. 빨리 팔아서 없애야 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것을 지금 평강도 기쁨도 깨끗한 영혼도 맛보니까 다른 거는 오히려 있으면은 유혹하는 방해가 된다 이겁니다.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계속 찾고 있는 상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특징이다.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에이지, 이제 세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가진 독특한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이 그물이에요.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 그리스도인들까지 복음에 끌렸어요. 위선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그 복음 선포에 반응을 보여서 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물에 왔어요. 때가 이르면은 그물을 이제 해변가로 끌어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의인들과 악인들을 differentiate, 구별해서 놓을 것이다. 그물이 그 안에는 같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오는 순간에 그물을 올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 드러났을 때 갈라놓더라. 그물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왜? 세례만 받고 다 하나님 나라는 그물 안에 와 있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그 그물이 갈라놓아 버려요. 악한 사람, 위선자, 엉터리 그리스도인 다 갈라버린다는 거죠. 각각 로컬 철치에서 우리가 모이는 각각의 교회에서 그걸 심판날에 갈라버리네. 심판날에 그물을 올린 날에 천사들이 와서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그물과 같이 사람들을 매료에 빠지게 하고 하나로 모아서 시민으로 만드는데 그 그물은 시간이 되면 갈라놓는 일을 하더라.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인들이 영원히 그 그물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 나라라고는 갈란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가. 복음이 세상에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마치 한 그물 안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함께 잡혀있듯이 회개한 의인들과 그렇지 아니한 위선자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교회 안에서, 개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까지 함께 당분간 그물 안에 섞여있더라. 나 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천사들이 그물을 끌어당겨서 물고기들을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듯이 각 교회 안에서도 의인과 악인들 사이에서 그리 할 것이다. 전 세계로 천사들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래야 참 제자들만이 그물이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된다. 천사들이 좋지 않은 물고기, 악한 위선자, 거짓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골라내듯이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참 제자들을 거짓 제자들부터 갈라놓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참 제자들만이 그물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르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 그물에 무엇이 잡히든지 결과에 어떠하든 간에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선포 그물을 계속 던져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마지막에는 이제 천사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것이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는 악인들에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 것을 구별하여 주는 그물이다. 제자들은 그것을 던지는 사람들이다.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을 맞게 된다. 마지막 4번. 예수님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정확하게 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모든 제자들은 그 곡간 안에 뭐가 있느냐. 구약의 예언들이라고 하는 곡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어요. 그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곡식이 있어요. 그러니 구약을 백드랍 배경으로 해서 신약시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혜롭게 꾸준히 계속 다 가르쳐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편지를 읽으면 아, 저 고린도 교회가, 저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구나 안다는 전제하에 복음을 설명을 하셨거든요. 생각할 점, 나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자신을 계속 리플렉트, 성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을 기도하며 찾아가는, 찾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돌이켜보는 거죠. 이게 날마다 잠들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있나요? 다 소화가 됐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혼을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아들, 딸로 받아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희들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겠으니 성령에 주신 힘으로 날마다 이기고 나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환영하며 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